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인사를 정권으로 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예브겐 무라예프 전 우크라이나 하원의원이 새 정권의 지도자로 고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라예프 전 의원은 2019년 조기 총선에서 야권 블록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최소 득표율인 5% 선을 넘지 못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오늘 공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과 ABC 방송 등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비필수 직원과 그 가족의 출국을 승인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폭스뉴스도 국무부가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오는 24일부터 대피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면서 국무부가 다음 주쯤 우크라이나 거주 중인 미국인들에게 상업용 항공편이 아직 가능할 때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시작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철저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에 관여했다며 중국 기업 3곳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각종 핑계를 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따돌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는 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깨뜨린다며 또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 회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1일 미사일 기술 확산을 이유로 중국 항천 과기집단 산하 기관 두 곳과 바우리 과기공사 등 3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유엔 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란 측은 지난 13일 유엔 분담금 미납에 따른 총회 투표권 상실 등을 우려해 한국 정부에 현지의 이란 동결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재부는 유엔 분담금 납부가 끝나 이란의 유엔 총회 투표권은 즉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 약 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부 포로 수용소에서 발생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IS 잔당과 쿠르드군 사이의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약 1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20일 IS 무장 대원들이 시리아 쿠르드족이 관리하는 시리아 북부 하사카주의 그화이란 IS 포로 수용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이 23일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 충돌로 IS 대원 70여 명과 보안군, 교도소 경비병 등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쿠르드 전사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민간인 7명도 충돌 과정에서 숨졌다고 이 단체는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는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5일, 11일, 14일에 이어 17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 먼저 그 의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새해 들어서 불과 12일 사이에 북한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잇따른 첨단 장비를 시험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또한 좌절과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의 배경이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네 차례의 발사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5일과 11일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고요. 이 두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달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14일과 17일은 잘 알려진 대로 각각 평안북도 의주 일대의 열차에서, 그리고 또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씩을 발사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없고, 미국이 지금의 대북 정책을 바꾼 이후에나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게 그 한국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도 점차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이 이제 1월 5일부터 17일까지 4차례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처음 5일 그 북한이 그 자강도에서 동해로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정도의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11일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 정부는 이 11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의 그 미사일 부품을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몰래 그 조달한 북한 국적자 이제 6명을 제재했고요. 이어서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는데요. 이 그린필드 대사가 이 미국이 독자 제재한 이 6명을 유엔 차원에서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를 그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해온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이 나서서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한국, 일본과 이제 전화 협의도 갖고 이렇게 지면서 처음 5일 미사일 발사한 것보다 지금은 상당히 좀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문제의 이제 핵심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미국의 그 긴장 고조,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북한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긴장 고조를 위해서 긴장을 고정을 시키거나 강경 대응을 위해서 강경 대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 그에 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령 뭐 다음 주건 다음 달이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이고, 만일 북한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오면 미국도 대화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상황은 북한에게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북한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네 차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을 보면 이런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난 5일 날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첫 미사일 발사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발사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미국이 이제 부과했을 때는 제재 만능론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의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미국 등 관련국들의 책임을 지적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17일 날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이 논평은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대북 정책이 마치 무력 시위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측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국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근래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여기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분명하고요. 중국의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까지는 않더라도 그 책임을 미국이나 한국에 돌리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무산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북한 문제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그 독자 제재한 북한인 이제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이제 추가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을 해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이제 제재가 무산됐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은 그 미중 간의 갈등, 국제 정세하고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그 상당한 갈등, 거의 뭐 신냉전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다루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과거 지금 그 과거 그 한 60년대 70년대 냉전처럼 미중 그 전략 갈등 맥락에서 다뤄지느냐,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도로 공동의 이익 비핵화 차원에서 다뤄지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맥락이 좀 혼재 있지 않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그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핵 문제는 핵과 미사일 문제는 NPT 핵 비확산 체제의 이제 그 차원에서 중시하고 비핵화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중국도 사실은 그 북한 그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화돼서 이것이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방치, 표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시간이 오래 흘러버리면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 핵 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자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외교적 악몽이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굳어지면 일본의 재무장 또 남한에서도 우리도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니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저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그 위험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중 간의 그 갈등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이것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잡고 다루자 이런 입장인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대로 북한은 전 네 차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이 될까요?
예, 앞서서 북한이 이렇게 새해 들어서 네 차례 잇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어떤 의도냐 이런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한국의 전문가들 대체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북한의 무력 시위,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사 자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재를 추가하려고 하는
예.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북한은 앞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국가정보원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핵실험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대미 압박을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여러 수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 제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 자, 이럴 경우에 미국이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이제 대응 조치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지금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재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이제 북한에 그 미사일 발사하자 이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이 같은 제재 위반 사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지금 정보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다 그러면은 역시 그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상당한 제재를 또 지금 가할 수 있고요. 또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그 북한의 그 불법 해상 환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한층 강화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 그 대치인데요. 한반도 주변에 이제 그 미사일 그 발사에 대비해서 전략 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주일 미군 등에서 그 정찰기 이런 것은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찰기, 항공모함, 구축함 이런 것을 배치해서 북한의 그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런 조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연합훈련 강화입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연합훈련이 사실상 뭐 컴퓨터 훈련으로 대체되는 그런 수준의 그걸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군사적 대비 우리가 기존에 하던 훈련은 계속 강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또 한국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 연합훈련을 강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잇따른 도발에도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이 열려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그 북한의 잇따른 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접근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요, 국무부도 그렇고 일단 여전히 북한과의 만남 그리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 대화를 위한 동력이라든지 또는 대화에 대한 지지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미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면 대화는 그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현상 유지가 가장 원하는 바다 이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그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도 지금 인플레 조짐을 보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대외 문제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지금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타이완 해협의 문제라든지 또는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핵 문제도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이 지금 핵 개발과 관련한 강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현상 유지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바다. 새로운 상황만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좀 뒤로 물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전략적 인내와 닮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것 여전히 그렇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그 지지는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 반응 좀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정치권이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7일 발사한 것을 전술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전술 유도탄까지 미사일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일 쏜 거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지금 한국 등에서는 그 5일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좀 실패하지 않았냐. 마하 한 5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늘은 걸로 보고 있고요. 11일 날 쏜 것은 마하 10 정도 날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았고 동측 기동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11일 날은 상당히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쏜 것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것도 뭐 일종의 변칙 기동을 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 쏜 것은 특별히 기차에서 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달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미사일을 쐈고요. 마지막으로 쏜 미사일은 북한은 이것을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양 인근에 있는 순환 비행장에서 쏴서 일종의 유도탄을 쏴서 동해 바로 인근에다가 쏜 그런 일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을 해서 좀 뉴스가 됐습니다. 14일과 17일은 참관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이런 미사일, 신형 무기 이런 것들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겠는데요.
네.
북한은 이제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최종적인 완성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머지않아 실전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월에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와 관련한 다섯 가지 과업의 하나로서 제시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한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이 국방력 강화 그리고 억지력 강화에 지금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부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한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자, 모라토리움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죠. 이런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치국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재가동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니까 이 앞으로 이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아직은 파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한때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사안 아닙니까? 핵실험이나 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말하자면 유예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쳐 왔던 것은 자신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신뢰 구축 조치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말하자면 도발이나 무력 시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겠다는 뜻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실제로 그러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역시 외교적으로 자주 쓰는 전술인데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이제 1월에 미사일을 그 네 차례나 발사를 했고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아,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파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그 저희 부위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아, 그 북한의 여러 그 정치적 행사가 있는데 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열병식을 통해서 ICBM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이런 미사일을 그 한번 슬쩍 보여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식 그 벼랑 끝 전술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쭉 이어지게 되면 아, 북한이 핵실험이든 아, ICBM이든 이런 것을 발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크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핵실험하고 ICBM이 있는데 아, 전문가들은 핵실험보다는 ICBM 또 ICBM보다는 그 정찰용 위성을 위한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ICBM을 쏘게 되면 당장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그 정면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재를 받게 되고 어, 중국 러시아도 이를 싫어할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 과학용 위성을 발사한다. 아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2012년에도 발사를 했고요. 2016년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물론 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 제재나 국제적 반대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 같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주목되는 대목이라서 북한이 앞으로 실제로 핵과 인공위성을 발사할지 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 이 시기가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기를 맞춘 것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대내정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핵실험을 제기한다거나 북한이 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판이 깨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미국 국내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로 또다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은 사실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제재 추가를 한다는 식으로 좀 더 압박을 강화하는 형식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발사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얻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얻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북한이 그 ICBM 발사를 하게 되면은 재돌입 기술을 얻을 수 있죠. 북한은 아직도 그 미사일은 많이 발사했지만 재돌입 기술은 아직 그 확보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제 ICBM 발사에 성공을 할 경우에 그야말로 핵과 ICBM의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사가 있으니까요. 이를 기해서 ICBM 또 핵실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주민들로부터 좀 지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얻는 그런 것이고요. 있는 것은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제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해상 환적이 해상 봉쇄로 이제 뭐 발전을 할 경우에는 북한이 굉장히 엄청난 그 에너지난 이런 것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도 이제 북한의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고 남북 관계 상당히 악화되는 건 뭐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서 한반도 주변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든 군함이든 정찰기든 이런 것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작년부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자, 대화를 재개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대화, 관계 개선할 기회가 사라지는 이것도 북한이 상당히 우려할 그럴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신의지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열차가 통행이 재개됐는데 여기서 한국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 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요.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열차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단된 지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친 후에는 좀 더 정상적으로 많이 더 진전이 될 것이다. 화물뿐만 아니라 인력 간 교류도 이제 성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어떤 물품을 주로 수입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네, 이번에 그 북중열차 그 화물 재개는 이제 민간업자가 아닌 그 북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종류의 그 물품이 그 수입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재죠. 그동안 북중 국경이 막혀서 소비재가 안 들어왔는데 주로 밀가루, 설탕, 식용유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이 이제 그 수입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농사 용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의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모내기하려면 네. 비닐 방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닐 방막도 지금 아마 수입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건설 자재 현재 그 북한은 그 평양에 그 만세대 그 건설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각종 그 건설 용품 미장재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도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관측동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면 외화가 많이 들 텐데요. 북한의 외화가 뭐 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이 외화가 그 외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북한의 가상화폐 등을 비롯한 불법 말하자면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본 의약품이나 식료품, 건축 자재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사실 국가 파산 내지는 부도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외환안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전에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렇게 물자를 수입하면 검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그 기본 환경을 보면요, 북한의 그 열차가 중국의 그 단둥에 가서 거기서 미리 준비된 각종 생필품, 의약품, 건설 자재 이런 걸 싣고 다시 이제 북한 신유 쪽으로 오는데요. 거기에 일종의 그 검역 장소가 그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평양이나 이런 걸로 수송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뭐 한 열흘 내지 한 2주 정도 검역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거기서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다둔다 그러는데 아마 코로나 그 방역을 우려를 해서 그래서 상당한 그 소독 이런 거를 하거나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양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것이 그 전달되는 것은 좀 시차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0달러짜리 미국 지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잭슨입니다. 미국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이 나라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지만 앤드류 잭슨만큼 논란 많은 대통령도 드물 텐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앤드류 잭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1829년 3월, 남루한 차림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바로 앤드류 잭슨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엿보겠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 취임식이 끝나자 우르르 백악관으로 몰려갔는데 흙 묻은 장화를 신고 값비싼 의자에 올라서는가 하면 사방에 술과 음식을 엎지르면서 백악관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네, 당시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했는데요. 이런 생소한 취임식 날 풍경만큼이나 앤드류 잭슨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바로 전임자였던 존 퀸시 애덤스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앤드류 잭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앤드류 잭슨은 1767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산간 벽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열몇 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는 소년병으로 나가서 영국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활동을 했고 판사까지 됐는데요. 그런데도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어찌나 흉들을 보던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나한테 법학 박사 학위를 주려고 하니까 존 퀸시 애담스가 반발을 하더군요. 자기 이름 철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박사 학위가 웬 말이냐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단어, 철자를 쓰든 적어도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니 참 불쌍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죠. 난 아마 자수성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테네시로 이사한 뒤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면화 농장을 운영하고 경마에도 투자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네시 민병대의 지휘관이 됐는데요.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됐지.
네, 1812년 전쟁 당시 앤드류 잭슨은 크리크 인디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크리크 인디언은 영국군과 동맹을 맺고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홀슈밴드 전투에서 크리크 인디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자 앤드류 잭슨은 단번에 미국 정규군의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텍사스 주립 낙스빌 대학교 대니얼 펠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12년 전쟁 말에 영국군에 맞서서 뉴올리안스를 지키는 군대 지휘관이 됐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양쪽 군대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병사들은요, 오합지졸이 보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영국군 정규부대에 맞서서 싸워야 됐던 거죠. 하지만 전투를 벌인 결과 미군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영국군 사상자 수는 2,000명에 달했는데 미군은 수십 명에 불과했거든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승리였죠.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승리한 뒤 앤드류 잭슨은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존 퀸시 애담스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4년 뒤인 1828년 선거에서 애담스를 누르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Greatly expanded presidential powers. 잭슨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내각을 지배했죠.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요. 그때까지는 총리 중심형 내각제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요들을 지명하긴 했지만 정책을 정할 때는 강요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을 따르곤 했죠. 하지만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잭슨에게 강요란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강요가 대통령에게 도전해오면 바로 해임했습니다.
잭슨이 해임한 사람들은 강요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 해에 잭슨은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임했는데요. 당시까지 대부분 공직은 종신제나 마찬가지였는데 잭슨은 공직을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대폭 교체했던 겁니다.
잭슨은 또 의회에도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특정인들의 관심사만 다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특정 선거구 주민들만 대표한다는 거였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부의 단 한 사람뿐인데 그건 바로 대통령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민중 지도자란 생각은 잭슨 때 시작됐는데요. 잭슨은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책 문제로 잭슨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립하면서 이전에 민주공화당에서 두 개 정당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잭슨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그 반대자들의 모임인 위그당인데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은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두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와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잭슨 대통령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마틴 벤 뷰런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해서 찾아오자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마틴, 은행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오. 잭슨 대통령은 바로 그 말대로 했다.
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은 건국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잭슨 전문가 대니얼 펠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많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자본이 부족했죠. 미국 연방정부 역시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설립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은행은 민간은행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는데 잭슨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슨은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 말고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법안은 모두 거부했고요. 또 연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거부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잭슨은 주 정부의 권한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연방관세법에 항의해서 연방법 무효화 논쟁이 벌어지자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입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은 남부에 큰 반발을 샀다. 남부 사람들은 북부에만 이득을 주는 혐오스러운 관세라며 불만이 대단했는데 183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내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실시 거부령을 내렸다. 주가 연방헌법을 자유로 해석해서 연방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연방정부가 관세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 연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그러자 앤드류 잭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요 항구인 찰스톤에 연방군을 파견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차차 관세율을 낮추기로 하는 타협안이 나오면서 간신히 무력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잭슨은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주들의 연방은 연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방법 실시를 거부하는 건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될 텐데 그건 반역 행위란 거였죠.
The common people's president.
So he was a general known for his bravery and he's on the $20 bill.
보통 사람들의 대통령, 용감한 장군, 또 $20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잭슨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지폐 도안을 다시 한다면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펠로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 잭슨이 뭘로 제일 유명하냐고 묻는다면 인디언 추방령입니다. 지금 잭슨에 대한 평가는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디언 추방령이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시 조지아와 엘라베마, 미시시피에 살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미시시피강 서부로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나중에 오클라호마 주가 되는 지역으로요. 모두 협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했죠. 하지만 당시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잭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잭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펠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he seemed to prove that anyone with enough
재능과 야망만 충분히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꿈을 믿고 싶어 하는데요. 꼭 부자나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요. 노력하면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잭슨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대 대통령인 마틴 벤 뷰런을 만나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인사로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예브겐 무라예프 전 우크라이나 하원의원이 새 정권의 지도자로 고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라예프 전 의원은 2019년 조기 총선에서 야권 블록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최소 득표율인 5% 선을 넘지 못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공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과 ABC 방송 등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비필수 직원과 그의 가족의 출국을 승인할 것을 미 국무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폭스뉴스도 국무부가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오는 24일부터 대피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면서 국무부가 다음 주쯤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에게 상업용 항공편이 아직 가능할 때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시작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철저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에 관여했다며 중국 기업 세 곳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각종 핑계를 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따돌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는 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깨뜨린다며 또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 회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1일 미국 기술 확산, 미사일 기술 확산을 이유로 중국 항천 과기 집단 산하 기관 두 곳과 바우리 과기 공사 등 세 개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유엔 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이란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란 측은 지난 13일 유엔 분담금 미납에 따른 총회 투표권 상실 등을 우려해 한국 정부의 현재 이란 동결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6월 이란의 유엔 분담금 1,600만 달러, 약 184억 원을 원화 자금으로 납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이란 원화 자금 이전 절차를 합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재부는 유엔 분납금 납부가 끝나 이란의 유엔 총회 투표권은 즉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부 포로 수용소에서 발생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IS 잔당과 쿠르드군 사이에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약 1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20일 IS 무장 대원들이 시리아 쿠르드족이 관리하는 시리아 북부 하사카주의 그화이란 IS 포로 수용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이 23일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충돌로 IS 대원 70여 명과 보안군, 교도소 경비원 등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쿠르드 전사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민간인 7명도 충돌 과정에서 숨졌다고 이 단체는 말했습니다. 충돌이 벌어진 그화이란 수용소는 IS 포로 수용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3,500명의 IS 포로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